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제가 존경하는 김계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무학교에 다닐 때 담임 목사 하셨다가 브라질로 선교사로, 한인교회로 이제 이민이 막 시작될 때 그때 가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선교사 하시고, 제가 이제 1980년도 1년도에 LA 가니까 LA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김계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분이 1960년도에 이제 무학교에서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행복해했는데, 그분이 벼랑간 이제 그 남미 브라질로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제 브라질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어떤 권사님의 딸이 있었는데, 그딸 이름이 정영자입니다. 정영자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 유명한 한국의 성악가가 되는데, 이제 고등학생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참 좋겠다.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놓고,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김경 목사님이 듣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김경 목사님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너 브라질 선교사로 가라, 이민교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김경 목사님도 무학교에 떠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선교에서 나타난 말씀이 되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바울이 이제 터키 지방에서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로 들어갔는데 그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였는데, 그곳에 가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몇 줄을, 석 줄을 강론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장 짧게 있던 지역입니다. 석 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석주 동안 설교를 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게, 석주 동안 설교한 그 교회에서 바울이, 또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성경을 갖고 강론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은 토라가 있는데, 토라가 제일 중요한 성경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 이 골격을 받쳐주고 어떻게 보면 보조적 역할을 하지만 성경인데, 시가서, 뭐 우리가 보는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을 갖고 얘기할 때는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예언서와 시가서를 갖고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이 그걸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강론이란다는 것은 헬라어 다이아 레고입니다.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 레고라는 거 합성어인데, 다이라는 거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되고 레고는 로직, 합리적, 논리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다이얼로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으려면 내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강론했는데 다이얼렉, 즉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잘 보시면 그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되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뜻을 어디서 풀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풀어 이 말도 어떤 의미가 되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이 아나고이라는 썰인데 아노이고라는 썰인데 다이 아노고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 다이라는 것도 통해서 뚫으라는 의미가 있고 아노이고는 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을 풀었다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은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글자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뜻을 풀었다는 글자를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글자를 풀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의역한다면 글자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아노이고라는 연다는 건데 글자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글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단어와 오늘날의 단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성경을 보고 풀었을 때의 단어와 그 2000년 전에 모세가 쓴 성경의 내용이 단어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바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바가지는 반드시 뭡니까? 박으로 만든 바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애들 보고 바가지 갖고 온 뭐 갖고 옵니까? 플라스틱 바가지 갖고 옵니다. 물 푸는 바가지는 똑같지만 바가지가 하나는 박으로 만든 바가지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가지입니다. 물 푸는 건 똑같지만 재질이 다르고 내용물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바가지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닥달할 때 뭐 한다고 합니까? 바가지 긁는다 그럽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가지 긁는다 그럽니다. 그럼 바가지란 단어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물 푸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닥달하는 것도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가지란 단어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500년 있다 600년 있다 바가지란 단어 어떤 의미로 쓰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콜랍션 됐다는 겁니다. 콜랍션은 부패했다, 썩었다, 변형됐다, 변질됐다는 건데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 바가지에서 플라스틱 바가지가 되고 여자가 남편을 닥달하는 바가지로 변했다는 건 단어가 그만큼 원래 의미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뜻을 풀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의미로 찾아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발목 잡는 자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를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발목 잡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긴 자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통치하는 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뜻을 풀었다는 겁니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언어적 연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강론했다는 것과 뜻을 풀었다는 단어를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은 전부 다 자음으로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모음이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이오유 이 모음을 갖다 자음에 붙여보면 뜻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또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뜻을 풀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교가 학문적이면 교인들이 그건 신학교 가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어떤 그런 오늘 나를 달래줄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가 그래야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 giving evidence입니다. 증명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구약 성경을 갖고 토라를 갖고 시가서를 갖고 예언서를 갖고 그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에비던스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갖고 성경으로 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3절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즉 성경과 성경으로 나는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함정으로 따져서 이걸 증명해 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수학에서 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때 배웠죠? 피다고라스 증명 배웠습니다. 증명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출해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학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을 보면 우리가 지혜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그 선생의 인격도 배우고 그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도 희망도 갖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저에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할지라도 제 생명과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 떠났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울이 어떻게 3주 있었지만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도 약간 펴고 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참 성경이 이 연결을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저 보세요. 바울이 이 3주간 있으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뜻을 풀었고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3주간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설교했는데 내가 3주 동안 어떻게 설교했느냐? 문법을 따지고 어원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는 그야말로 인간 방법을 통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3주 동안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나중에 편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말로 내가 했는데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김기용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남보기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힘껏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최선을 다하며 소망하며 그걸 바라며 내 뜻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설교하고 갔는데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설교한 그 내용을 갖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대사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기영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때로는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부끄러운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양식껏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계속 끼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금 나오는 귀부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는데 1차 전도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1차 전도에 귀부인이 나오고 뭐 이방인이 나오고 하는 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시장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찾아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 전도에서 뭘 한 가지 배웠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게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마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여기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겠구나 하고 바울이 미리 짐작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을 그 깡패들이 찾아가 보니까 바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차 선교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을 항상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도망을 갔습니다. 6절과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과 9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 끌고 업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깡패들 유대인들이 가서 뭐라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발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가이사를 대적하는 즉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읍장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몇몇 놈이 와서 무슨 뭐 가이사를 대적하는 왕이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말은 듣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야손은 아마 그 바울과 일행에게 숙식, 먹을 것과 잘 것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몇 주?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건 뭐냐면 1차, 바울의 1차 전도 때는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심하게 다투며 싸우며 변론을 했습니다. 비시대 안독에서는 바울이 그들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변론하고 그거 갖고 싸웠는데 2차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1차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이 2차 때는 지금 3주 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3주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연약한 겁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도망을 갔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 어떻게 변명하는가?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사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하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해를 주거나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악랄하게 방해하고 교회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사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선한 일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걸 방해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사탄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거를 목사인 제가 아주 심하게 나쁘게 만들어버렸어요. 뭐 흔들어놨어요. 그러면 저는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사탄 노릇한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사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고 할 때 물론 사탄이 막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풀어보면 지금 그걸 막은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잘 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풉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사단의 지배를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가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 안질이라고 하지만 저는 간질병으로 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간질을 잃은 겁니다.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간질은 그 달하고 관계가 있어서 사탄의 역량 속에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을 발작을 했다면 바울로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속상한 겁니다. 왜 나는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 원하는데 그 병을 빼주시면 사단의 가시를 빼주시면 제가 정당하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질병으로 바울은 억울했고 분노했고 절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사자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질병을 앓고 있는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으로 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받다면 그것은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며 육체의 가시라고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사단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정말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깊은 구렁통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희망을 갖고 뜻을 찾고 의지를 갖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가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뜻을 풀고 그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고 사단이 주는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인격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신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 앞에 가시고 때로는 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